안녕하세요. 지난주일이 부활절이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 끝부분에 나오지요.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었던 그 무덤에 갑니다. 근데 무덤 속이 비어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로부터 부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거 부활했음이 틀림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무덤이 비었다. 부활했다. 이 둘은 사실 별개의 논제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말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있어야 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활을 말하는 것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봅니다. 부활했다. 부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뜻하고 가사, 그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렇게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활이란 단지 소생, 우리가 누가 물에 빠졌다든가 하면 이렇게 인공호흡을 통해서 사라졌던 호흡을 다시 되돌이키죠. 그 소생에 불과합니다. 근데 성서에서 말하는 부활은 보다 근본적인 뭔가를 다른 종류의 삶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제자를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차근차근 되짚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부활 이야기가 필요했을까?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부활이 필요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죽어 지냈기 때문입니다. 모두 상징적인 단어들이죠.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그 숨어있는 무덤과 같은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할 때 이거는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했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마치 후대 유대와 기독교 인간의 어떤 적대 감정에서 드러나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죽인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추종자까지 물색해서 사그리 색출하고 말살시키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꽁꽁 숨어 지내게 됩니다.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사실상 산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부활 이야기의 어떤 배경, 무대에 설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처음 한 일이 뭘까? 숨을 내십니다. 아, 예수님이 살았구나. 숨을 내쉬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부활을 이해합니다. 예수가 숨 쉬는 것이 만일 부활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성과고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숨쉬는 것과 나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예수님이 숨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는 겁니다. 혼자 숨을 들이켰고 내쉬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요. 숨을 불어넣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서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면 대단히 성서적으로 읽고 생각하는 것이죠. 딱 이 단어가 구약에 한 번 있죠. 창세기에 있는 건데 숨을 내쉬다, 숨을 불어넣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진흙으로 아담을 만들어갖고 아담은 이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사람을 만들고 하다가 하고 숨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진흙이 생명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 신약에 단 한 번 쓰이는데 바로 여기에 쓰입니다. 제자들에게 성서가 쓰일 당시에 사실 성경이라고는 구약밖에 없지요. 히브리 성서.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에 있는 그 말을 사람들에게 이용한다는 게 뭐하네. 이렇게 그것을 가져다가 쓰는 이유는 이 서로 정체성이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이 언어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끼리 성경에 있는 말을 하면 서로 알아듣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성서의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벌써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숨을 불어넣었다. 이게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시듯이 창조적인 행위이구나. 이런 점수를 딸 만한 표현이 그 요한복음 첫 우리 보면 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가운데 거하다 dwelt. 이게 히브리어로는 쉐칸이라는 말이고, 요거를 갖다가 헬라어로 그대로 스케이노어에 갖고 그 트랜슬리터레이트 소리 바로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 게 그 스케이노어라는 그 헬라어예요. 쉐칸, 그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다. 요 말은 뭐냐면 이게 출애굽기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예수님이 하느님을 잘 보여줬다 결론을 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느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느님의 일을 우리에게 한다. 오늘 끝부분에 하느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런 말입니다. 창조 행위이지요. 그런데 불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야, 이게 뭐 우랑발이라더라나 바로 못 따라갔다라까냐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방언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뭐 불로불로를 말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정신을 이어 받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한 일이 예수가 한 일이고 그 예수의 일을 우리가 계승합니다. 어떻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동업자가 되고 하느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고 답을 미리 줘네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을 딱 읽으면서 이게 마태복음에 있었는데 16장 16절에 너는 나를 니기라 하느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여 등등등등 아이고 이뻐라 이 말을 한 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그러죠? 벌써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베드로가 대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베드로를 좀 권위의식을 세우기 위한 이제 밑밥으로 깔아놓은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이 이후의 얘기예요. 베드로의 경쟁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베드로 그 무덤에 누가 먼저 가요? 베드로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그래도 이 교회의 대빵인데 거기도 또 늦게 가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은 먼저는 가지만 무덤에는 안 들어가. 못 들어가죠. 베드로가 싹 들어가죠. 용기 있게.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도 살려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풀무는 하늘에서도 풀고 내가 뭐 매임은 그래. 근데 여기서는 너님이 아니라 너희가 제자들 전부에게 이렇게 건너가는 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이게 특혜는 아니에요. 특권만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슨 책임이냐면은 동업자로서의 책임. 하느님과 함께 창조 질서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책임입니다. 망가뜨리면 그 책임의 결과를 우리가 져야죠. 내 멋대로 하고 책임은 하느님이 지시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는 부활 이야기에 등장하는 도마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The Doubting Thomas, 의심하는 도마라고 표현함으로써 도마를 좀 깎아내리는 듯해요. 어린 설교한 베스 전도사니까 전혀 말을 맞추진 않은데 오늘 내용은 같아요. 저는 이것을 Doubting Thomas 하지 말고 Questioning Thomas, 이렇게 질문하는 도마라고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이 없는 게 문제죠. 더러는 이 학계에서는 이걸 모태신앙, I can't do anything, 모태신앙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건 뭐 전문적인 용어니까 그렇고, 이 질문하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선물을 하죠. 11명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와서 손도 보이고 옆구리도 보이면서 그랬는데 기껏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 그날 도마는 없었어요. 근데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연극을 또 해. 관객은 도마 하나만 놓고서 이 연출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그러죠.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고 창자국에 팔을 집어넣기 전에 안 믿겠다. 근데 그렇게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 주여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한 제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냥 보고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좀 신비한 것을 보고 싶어해요. 신령한 체험을 해보기를 원하죠. 그러면 내가 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런 착각 속에. 그래서 누가 주위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거기 의기소침해하고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벼? 이러고 이제 자학을 하게 됩니다. 불안해하게 됩니다. 도마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이런 도마가 이제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갈 거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마음속에. 언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 그 이후에.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열한 제자, 또 열두 번째 도마는 그나마 보고라도 믿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아니야. 복되죠.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무기력함과 병마로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삶은, 인생은 이렇게 늘 병마와 고생으로 쌓여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늘 그래왔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한 상태에서 삽니다. 이웃과도 멀리하고 자기 자신과도 단절하고 지내요. 이것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이때 이 부활이 예수님의 것일까? 우리들의 것일까? 무기력함과 두려움에 쌓인 그런 매인 그런 삶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인간 본인의 자세와 맞지 않습니다. 단지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일 뿐 창조적인 삶에 아무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벌떡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일듯 말듯한 그런 미소, 작은 격려의 말, 도움의 손길, 병문안 가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은 창조적 행위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대단한 지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건강, 시간, 지위, 재물, 뭐 있건 없건 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처럼, 요한복음 본문의 말처럼 하느님의 숨, 예수님의 정신, 그 영을 받는 데서 우리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의 숨결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성령의 힘으로, 진리의 영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벌떡 일어나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